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곡해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게 은혜예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법이나 혹은 규칙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 교회는 저 은혜로 하는 데인데 그냥 적당히 넘어갑시다. 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게 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적당히 다 두루두루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 적당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요. 이 느슨해진 기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규칙이나 법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니죠.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무가치한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무한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호의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죄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적당히 은혜가 임한다 해서 죄와 무질서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항상 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 더 세상과 끊어라 그래요. 죄와 단절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여기 보니까 양육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파이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육한다는 말이 조금 약한 말이에요. 제가 바꿔버리겠어요. 더 좋은 말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이 아이들을 뭐랄까 이렇게 막 때려서라도 디시플린, 훈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엄하게 예? 이렇게 디시플린 하는 그거 다른 데 보면 징계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요. 다 짜가 중요해요. 100%. 그죠? 완전히 버려 끊어 버려야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디시플린 시켜요.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를 훈련합니다.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우리 본회퍼가 얘기했지만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priceless. 너무 값이 비싸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에겐 그냥 왔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언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갖다 다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다니 정말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그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서 우리가 죄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이게 위배되는 거죠. 그 모든 건 뭐야? 100%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건 기본입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도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죠. 그 열매가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열매가 있습니까? 요새 소위 그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은혜 운동, 무슨 뭐 은혜 신학, Grace Theology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부류에 있는 아주 소수에 있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국에도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제가 잘 아는 그 또 가까운 그런 목사님 중에도 여기 빠져 있는 사람 참 답답해요. 오늘 본문을 정말로 이해한다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시해 버리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죠? 은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완전히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유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히 무가치예요. 흙, 하나님 앞에 흙 같고 먼지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시체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흙이 내놓는 그 어떤 그 행위라고 하는 거, 그 선한 행위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맞는 이 은혜가 사실 양면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면만을 갖다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걸로 끌고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은혜 신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갖다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것 자체도 그게 행위잖아. 선한 행위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가 내놓는 아주 최상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죗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는 것도 그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무용론입니다. 그죠? 더 많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종을 하면 더 많이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무시하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는 게 어떤 그 성경을 드냐 하면 로마서 11장 6절을 인용하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이죠? 순종하는 행위를 할수록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은혜 한쪽만을 갖다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은혜의 다른 쪽면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이라서 그래요. 비록 우리는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흙이에요. 비록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바울만큼 순종하고 그 행위로 선한 행위를 하고 정말 복음 전하고 미친 듯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뒤에 예수 믿은 다음에 행위를 많이 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나의 업적이야. 나의 어떤 그 accomplish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양면을 무시해버리고 아까 얘기한 이 한쪽 면만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LA에 계시던 뭐 수년 전에 자살하신 그 목사님도 그 한 부류예요. 한국에 여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우리가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 미쳐 있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 미혹이 일단 빠지게 되면요 안 보여요. 우리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스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새 대표적으로 젊은 목사님 중에서 잘 나가는 대형 교회 미국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 아세요? 그죠?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조지아에 있는데 그분은 뭔가 하면 그 찰스 스탠리 아시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옛날에 좋아해서 이렇게 그 하고 그랬는데 그 서든 베프티스트 그 저 총회장도 하시고 그 그분 계세요. 유명한 분 계세요. 그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소위 무율법주의 이런 계열이에요. 구약 율법은 신약의 그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세 계명만 예수님의 세 계명 여러분 아시죠? 세 계명만 지키면 되지 구약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가지고 구약 율법들을 다 replace시켰다 그래요. 완전히 대체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약의 관계를 갖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려요. 이것만 우리는 세계명, 예수님이 주신 그 세계명만 믿고 그것만 순종하고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죠. 그죠? 똑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 세계명을 여러분이 정말로 지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연히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됩니다. 그렇죠? 네. 세계명은요. 구약 율법을 포함하는 더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갖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들이 뭐 그 사람 그런 건 아니니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웠을 거예요.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부인하고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복음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신자들이요. 이 구약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세요? 십계명.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성품 있잖아요. 그죠? 막 유아까지 살해내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걸려서요. 복음을 못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달라고 믿으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아주 사악한 거짓 교사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다 공통적인 그게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옛날 라벨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이게 문제가 되면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언약의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너희 그러나 그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너희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거고 못 지키기 때문에 또 제사법을 줘서 거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어린애들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로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는요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자주 쓰던 우리 말인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은혜 우산 아래 있으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요 나는 안 젖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 능력이에요. 그렇죠?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스리는 힘입니다. 은혜가 통치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서 마치 고삐 끌려서 이렇게 가듯이요. 죄가 조금만 이렇게 탁탁 당겨도요. 우리가 죄를 따라갑니다. 죄의 종노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죠? 은혜를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 은혜 많이 받았다. 충만.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힘입니다. 우리 이끌어가는 힘,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를 디시플린해요.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죠 아이를 양육하듯이 훈련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이끌려서 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이끌려서 정욕과 다 버려버리고 그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 경건함과 의로움과 또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그 근신함 근신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self control 그 절제예요 절제 여기 보면 디도서 보면 절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절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리더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절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은혜의 힘을 날마다 여러분 느끼시면서 은혜 아래, 지배 아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구원 받을 때 한 번 받는 거 아니죠? 한 번 경험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매 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돼? 은혜 아래 들어가서 내가 서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 아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우리 삶은 전적으로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가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는 더 높은 수준의 법,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세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서 있을 때만 여기 있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은혜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이번에 얘기할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뭐 가질 수는 없고 제가 짧게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우리들을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어떻게 몰아가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훈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기에 세상 정욕을 여러분 완전히 결별하셔야 돼요. 끝내야 돼요. 예. 이게 옛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류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다 우리 얘기예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죄들로부터 완전히 단호하게 노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노아가 홍수하고 나온 다음에 보니까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한 옛사람, 여러분의 그 옛성품, 여러분들의 그 옛자아, 그 모든 것부터요. 완전한 100% 단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옛성품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어요? 응? 세상 정욕이 완전히 여러분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완전히 제거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 성품으로 바뀌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옛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한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울왕처럼 돼요. 사울왕은 한때 잘 나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요,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크게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뭘까지 주셨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게 되면요, 성령 받고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나갔어요.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완전히 다 악령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령에 의해서 막 그냥 번민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옛성품, 옛자, 옛사람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뭐예요? 백성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좋은 막 양과 소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막 정욕이죠, 뭐 그죠? 시기심, 다윗을 향한 그런 것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질질질질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사울 왕과 같은 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큰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여기 가늠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큰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작은 내 옛 성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조그만 구멍이 바늘구멍한 걸로 세상 어떤 사람 좀 구멍이 크고 너무 좋아서 자꾸만 쳐다보고 있어. 그 작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작은 정욕, 작은 그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남을 배려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데도 보면 자기 위주야, 자꾸만 자기 하던 세상에서 하던 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 참 단순하게 이제 맞다, 이 진리가 맞다 그러면요 정말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그냥 나가는 거 참 좋아요. 이게 사회과 한 사람들, 뭐 인문과 한 사람들은 아주 복잡해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엔지니어 한 사람들은요, 진리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의사결정하는 데나 모든 데 있어서 이게 자기가 합리적이고 맞지 않으면요, 자기 주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버리셔야 돼요. 정말 사울왕처럼 여러분, 작은 경쟁심, 작은 시기심, 작은 정욕, 그게요 나중에 바늘구멍만 한 그 댐에 그 나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사울왕처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 옛사람의 그 고집과 나의 그 어떤 주장과 나의 그 교만과 나의 그 보면 시기심과 그건 많잖아요. 그런 정욕과 그런 그 음란 모든 작은 걸 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은혜의 힘에 날마다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하반부에 계속 이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이게 새로운 삶 아닙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그쳐버린다 그러면 그건 좀 비참하죠. 그죠? 그 뭐 율법주의, 무슨 뭐 도피주의, 무슨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금욕주의 뭐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려고 막 그 하는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죠? 모든 규칙과 율법과 그 모든 데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까 은혜주의 나간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새 유튜브 보니까요. 가끔 이저 유행이 뭔가 하면요. 11조 하지 말라. 무슨 뭐예요? 주일 성수 하지 말라. 그걸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뻔하죠. 보나마나. 그죠? 그 유행이야. 막 좋다고 막. 여러분, 정말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힙니다. 근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다 이룹니다, 우리가. 내가 율법 지켜야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야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삶을 갖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건 너무너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함과 self-control 되고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한 모습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로 가나 우린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간 대로 따라가면서 그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한 삶을 다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 뭡니까? 은혜가 뭘 우리에게 훈련시킵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갖다가 몰아가요. 훈련시킵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과라고 돼서 엔드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렇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가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죄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초신자들이 들으면 이해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막 기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구의 종말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세상 이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절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그다음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잠시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해요. 죄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부담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세상에 펼쳐진 게 악을 보면서 그죠? 마귀 횡포, 가난, 기근, 불공평, 피 흘림, 미움, 저주, 전쟁, 막 질병, 성매매. 이번에 그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참 이렇게 늘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이게 아른아른거려 항상. 근데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홉 살, 열 살 난 여자 애를 갖다가 창녀로 팝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힌두교 사원에? 그러니까 이 사제들의 물론 노력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게 수입원이에요. 힌두교 사원의 수입원이에요. 그게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커스터머예요. 와서 매춘 행위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면은 그걸 갖고 사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돈을 갖다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부모들이 그 돈 때문에 딸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그냥 저 예수 믿고 나오니까요. 그 어떤 부모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딸 안 보겠다 해서 끊어버려요. 네가 그 도망갔기 때문에 돈을 못 벌잖아요. 네. 정말 그 이번에 가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거의 다 질병으로 고통을 해요. 거의 다. 게다가 그 좁은 그 방이 세 개인데 한 방에 15명 이상 자니까 그 뭐 포개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한 5명, 6명인가 뭐 모르겠는데 보니까 애까지 갖고 있어. 조금 가난한 애까지. 그러니까 뭐 나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재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한국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지금 이제 치준 중이에요. 아마 잘 될 거예요. 건물도 짓고 더 확장하고 더 이렇게 돼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서는 지금 줄을 하나씩 띄워 주잖아요. 그죠? 지금 막 모든 지금 이번에도 참 감사해요. 많은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요. 우리 이제 이 인도 총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이즈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으로 북한 수용소 정치 수용자 다섯 개는 지금 또 뭐 20만 명 말이 20만 명이지 여러분 짐승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세상은 불의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막 신음하는 정말 이 얼그러진 이 정말 더러운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아유 그래 제가 다녀보니까요 미국만한 데고 미국은 천국이야. 정말 이런 데가 없어. 어딜 가도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들은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고만 있다 그러면 그건 크리스천 아니죠? 그죠? 그러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그 부패와 그리고 불공정과 그러한 그 고통과 그러한 신음을 갖다가 저주 기근들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끝장내시고 여기에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우리는 여러분 학수 고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왕국 예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직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똑똑해. 나는 잘 배웠어요.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뭐 등등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사립학교 돈 비싼 데 보내서 정말 내가 이 엘리트로 키워서 우리의 이익을 대물림하겠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아직 여전히 살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의롭게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롭게 산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삶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의롭게 산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수준의 어떤 그 도덕성만을 생각해요. 아, 나 거짓말하지 않고 나 회사에서 그냥 정직하게 나 뭐 그냥 남한테 해야 안 끼치고 내가 잘 살지 뭐 내가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거 그러면서 제가 나 의로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 나오죠. 그 사람 불의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왜 그 재판장이 불의하죠?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약자를 갖다 돌아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게 재판장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청원을 갖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게 불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가장 재산이 많은 목사들의 명단을 한번 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거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많아. 세상에 한 반을 차지했던 것 같아. 아니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아니 그러냐고 이해가 됐는데 아니 그 가난한 케냐 뭐 아프리카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헌금을 거둬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는 뭐야 자가용 제트 비행기 타고 다녀. 와 세상에 여러분 불의한 목사입니다. 불의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가난한 나라 가서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착취하고 자기는 키우고 그게 불의한 기업이야. 다국적 기업 막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 보팔 간데 보팔에서 옛날에 유니언 카바인가 그게 해서 그 불의한 기업이었을 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분 왜 교회가 그걸 배웁니까? 불의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갖다가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희생하는 걸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희생하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의롭다 하는 것은 뭔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희생하고 남들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온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그만한 수준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구촌에 가난한 이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불의한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요.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종업원들에게는 정말 별로 임금을 적게 주고 물론 뭐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있고 다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잘 벌고 하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적게 준다. 불의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알겠지만은 미국의 그 기업들은 다 불의해요. 거의 다 대기업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 평균 CEO들 그 급여하고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저 일반 종업원들 받는 그 차이가 몇 배 된 줄 알아요? 되게 5년 전에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요. 350배야. 무려. 불의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요. 세상에는 모든 재물을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건 이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이 최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는 불의한 자들 그죠? 악인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보면 뭐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해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조가 경제적인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구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우리 같은 의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그냥 훈련시켜요. 그냥 막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기업도 뒤집어 버리고 그냥 뭐 굉장히 어렵게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영적인 구조잖아요. 그렇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인들은 핍박받아요. 초라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세상에 더러운 거고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에.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할 말 못하고 참아야 돼요. 지금 또 우리 인도의 사역자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 저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2주 전이죠 바로. 지금 또 얻어맞고 있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팔 거기서 그죠? 그 팀이 와서 보팔의 어느 한 동네를 갔다가 이게 전도해서 그냥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붕이 일어났어요. 보팔의 한 동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안 목사님과 몇 사람이 이제 한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보팔 동네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이게 맨 입구에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힌두교 사제가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잖아.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붕이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요새 이제 인도가 정권이 이렇게 결탁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 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자유당 시절 뭐 옛날 시절을 보면 깡패들 동원해서 행동 대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연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여 명이 왔어요. 청년들이. 그래 와갖고 집을 뺑 둘러 싸버린 거예요. 그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고 와서 감시하고 그러고 뭐 왔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 거기에 있는 그 저 누구죠? 그 주민들이요. 보호하려고 그냥 다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초청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막 그냥 그 행동대원들 막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나오는데 행동대원들이 딱 길목을 막고 마지막 그 나간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원 옆에 거기 막고 와서요 이만한 돌로요 유리창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왔다가 그리고 막 뒤돌 패고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차를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길이 보여가지고 그냥 그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거 해서 자기들이 분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겠죠. 그죠? 개종하러 들어온 게 아니니까 걔네들의 그 주민들이. 지난번에 그 또 얻어맞아서 이게 머리 맞아갖고 같은 그 소매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 이번에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완전히 멍청한 사람이 돼버렸어. 정말 어벙 옛날에 달라 완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완전 회복되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스테이코리네에서 철수시켰어요. 철수시켜서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작게 사역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맞은 사람들이 다 회복돼서 다시 다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모욕해도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참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찌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예, 네. 그분이 오셨어요. 이 불의한 세상을 뒤엎어버릴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그 요소들이요. 다 불에 완전히 녹아버릴 겁니다. 불타버립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요. 정말 한 시간 만에 다 폭삭 망해버립니다. 저는 그 제일 통쾌한, 그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요. 그 계시록 18장 읽게 되면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만에 심판하였도다. 그런 말이 세 번 반복되는 거 아세요? 예, 네, 그걸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망해갖고, 그냥 큰 성 바벨론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나서 막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로 여기든, 네? 그런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는 기뻐서 춤춥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세상에 종말 오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압제와 기근과 불공평과 피 흘림의 그 모든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다 끝장났습니다. 마귀와 죄와 죽음도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날이 드디어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요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날만 바라보면요 막 신이 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는 하루라도 이 땅에 살아갈 정말 그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낙으로여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우리를요 우리 14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14절 은혜가 우리를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열심당원으로 훈련시킨다. 전에 한번 설교한 그 내용인데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열심히 한다 이게요 zealotes라고 되어 있는데 zealotes 이게 뭔가 하면은 zealot예요 영어로 하면 zealot가 뭐죠? 열심 당원이에요. 열심 당원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우리 옛날 독립군처럼 말이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까지 막 로마에 저항해서 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열혈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혁명군자가 되게 말이 좀 이상한데 열혈당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 몰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열혈당원, 열심당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비참한 게요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조지 위필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악의 저주는 잘 들어보세요. 눈 멀고 갱신되지 않고 매일 새로워지지 않고 미지근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미지근한 목회자를 만나는 성도들은 저주받은 성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 평화에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도취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자기 자신의 눈 멀고 헐벗고 그리고 그런 정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차라리 차거나 그죠? 뜨거우면요. 최소한 우리가 속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냉랭하다. 내가 차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갖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거 알아요.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탕자처럼. 돌이켜서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아요. 늘 뭐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뭐 잘 나오고 뭐 섬기고 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남들도 보니까 다 그렇고 회개할 필요성이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 예수 못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잡아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뭐 형식에 묶여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한 번도 안 빠져. 십일조도 해요. 그다음에서 막 여기저기 막 봉사 다 합니다. 여기저기 다 막 열심히 하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차란 얘기 아니죠. 너 탕자처럼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너 뜨겁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부드럽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요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미친 듯이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정말 열심 당원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미지근한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다가 다시 미지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그냥 젊었을 때 막 그냥 선교사 되겠다고 막 결혼하고 나서 그냥 막 다 미지근해 버린 거야, 그냥.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천만에 안 그래요. 성령의 그 불이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의 불이 쏟아질 때 은혜의 그 흐름이 흘러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안 돼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아직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겸손하면 돼요. 여러분이 깨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꺾어지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죄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가 어겼어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무거워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탄식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내 옛성품, 나의 그 옛자, 정말 내 옛 죄성,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셔야 돼요.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저 보면 볼수록요,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내 속에 있는 탐욕, 이기심, 의롭지 못한 것들, 자랑, 교만, 독선, 내주장,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이게 드러나질 않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요. 하나님께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짓 평안에 속았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 당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